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으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다윗의 생애를 조명해 볼 때 한마디로 영광과 굴욕에 어우러진 삶이었습니다. 오히려 영광의 나날보다 눈물과 한숨이 마르지 않은 참으로 고단한 여정을 더 많이 보내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적지 않은 불만과 섭섭함과 속상함을 토로할 법한 그러한 삶의 여정이었고 모든 사건에 대해서 모든 여건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여정이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 중에 의인이었기 때문에 의인이 황당하게 겪어야 하는 아픔에 하나님께서 적절한 답이 없음에 대해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격분하고 마음 한켠에는 칼을 갈 법한 그러한 너무나도 곤고한 삶이 다윗의 전생애를 수놓았다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우여곡절의 그러한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너무나 고단하고 눈물과 한숨으로 어우러진 그러한 삶의 여정이었는데 이제 한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로 자리하게 됩니다. 그 마음에 감격과 흥분과 기쁨을 만천하에 드러낼 법합니다. 어떨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어쩌면 다윗은 의인에게 앞서서 보편적인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겪어온 여러 나날들의 그 눈물과 한숨과 회한과 그 고단하였던 일들이 한순간에 밀려오는 북받치는 눈물과 감정을 추스리고 진정시키느라 너무나 힘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이제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되는데 맨 먼저 행한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가 가장 시급하게 두 가지 일을 행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가 얼마나 이 두 가지 일을 의미 있고 굉장히 중요한 일로 다루었는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동안 고단함에 대한 어떤 분풀이와 복수를 자행할 수도 있을 법합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전혀 예상 밖의 일을 두 가지를 행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성지요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법궤는 발레 유다, 기랏 여아림 지역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원래 법궤는 실로에 보관되어 있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과 아벡 지역에서 전투를 하다가 그만 이스라엘이 대패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저들에게 패하였을까? 그래서 그 전쟁용으로, 전쟁의 액마기로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로 갖고 오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죠? 또 패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탈취하게 되죠. 빼앗기게 됩니다. 이제 한참 후에 이 언약궤가 다시금 이스라엘 진영에 돌아오게 되는데 바알레 유다 지역에 보관하게 됩니다. 기랏 여아림이죠.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그 이전의 옴으로 인해서 곧 하나님의 계명을 국가의 기초로 삼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이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백성임을 깨우치고자 하기 위함으로 맨 먼저 시행한 것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의 중심지로 옮기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으로 이스라엘의 통치 이념을 삼겠다는 다윗의 강한 의지와 신념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그 언약 관계가 뭐죠?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오직 이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다스려지고 통치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백성됨을 마음속에 각인시키기 위하여 언약궤를 옮기는 작업을 맨 먼저 시행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행한 일이 있죠.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암몬 족속인 왕인 나아스가 죽게 됩니다. 여기에 다윗은 진심으로 애통을 표합니다. 애통하고 애도하는 마음으로 조문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 이제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죠. 이스라엘의 그 조문사절단을 다윗이 과연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암몬에게 파송한 저희는 뭐냐? 무슨 목적으로? 왜 이스라엘 적대국에 조문사절단을 보내게 되느냐? 이건 정치적인 제스처냐?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행보는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면서 앞으로 국정을 운영할 때에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펼치고 다룰 내용을 선포하고 증언하는 행보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죠? 다윗이 앞으로 다스릴 이 국가, 이 정책의 중요한 내용은 2절을 보세요. 10장 2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아스의 아들 한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은총과 용서의 정치 정책을 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기초로 평화적인 정치 제도를 구축해 나가는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 내용은 어떤 다윗 개인의 성향과 성품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미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 순간부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이스라엘의 통치 이념을 삼으려는 그 의도와 정신이 바로 정부가 새롭게 출범한 때부터 이스라엘의 적대국이라 할지라도 조문사절단을 보내고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제1정신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죠? 네? 율법의 대강령이 뭐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다윗은요, 물론 이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분 9장 1절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에게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요나단의 가족들에게도 은총을 베푸는데 6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는. 그렇죠? 사울은 어찌 보면 개인적으로 다윗의 철천지 원수였을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 손자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죠. 그 후손과 그 가족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식객들에게도 절대로 보복을 감행하지 않아요. 복수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총과 사랑을 요나단의 가족들, 무비보셋의 가족들에게 다 베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종종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전형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시편 여러 편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시편 한번 22편을 찾아가 보십니다. 시편 22편을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전체를 보세요. 여기 보면은 매우 익숙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이 시편 22편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예표하는 성자 하나님으로 소개가 되어지는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세상의 악한 세력을 인하여 온갖 박해를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형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순환을 예언한 메시아 예언시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1절을 보실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많이 들어본 문구 아니에요? 십자가상에 예수님께서 네 번째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또 6절부터 보세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어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의인인 다윗 삶의 여정도 세상의 적대 세력으로 인하여 조롱거리요 냉소적이요 비아냥거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한심한 꼴을 보라. 주변에서 그를 정말 이렇게 비아냥거린단 말이죠. 이는 다윗을 예표하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삶의 여정과 동일한 모습을 잘 그려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지금 왕의 자리에서 국정운영정책의 제1원리로 용서와 사랑의 정신을 둔다는 것은 이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삶의 목적과 일치함을 보여주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의 삶을 그대로 시편 22편에서도 잘 설명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다윗이 그동안 자신을 괴롭히고 적대 원수들 그런 원수들에 대해서 왕의 권한으로 복수의 칼을 뽑아들고 휘두르고 저들을 처단하거나 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비와 용서와 은총을 베풉니다. 이건 뭘 얘기하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과 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다. 이 사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미 익히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인하여 알게 되고 그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진정 이 암몬왕 나스의 그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를 합니다. 진심으로 애도를 해요. 그의 아들 한우는 왕에 올라서 이렇게 은총을 베푸는 일에 대해서 이제 뒷부분에도 나옵니다마는 오해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예전에 이제 그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한운에 붙인 바로 이 나스의 은총을 입게 됩니다. 비록 적대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 자신에게 베푼 은총을 잊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가 죽게 되자 이렇게 평화사절단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또 이 사실 암몬족속은 말이죠, 이스라엘의 적대국이긴 하지만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스라엘과 같은 혈통입니다. 배다른 족속이에요. 바로 롯이 술에 취해서 두 번째 딸 사이에서 난 족속이 암몬 족속이고 첫 번째 딸 사이에서 난 족속이 모압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다 엄밀한 의미에서 다 혈연 관계예요. 다 혈통, 같은 혈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암몬 족속에 대해서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가나안을 다 진멸하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 그러나 암몬족속에 대해서만큼은 은혜를 베푸셔서 암몬족속만은 남겨둬라 하는 내용이 신명기 2장 19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다윗은 진솔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갖고 바로 조문사절단을 보내게 되죠. 그러나 한눈은 이 행보를 곡해하게 되고 오히려 정치적인 책략으로 판단해서 다윗 사절단을 그 남성의 상징인 수염을 자르고 의복을 자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수염은요, 남성의 상징으로 그 수염을 잘랐다는 얘기는요, 거세한 겁니다. 다윗을 거세한 거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보내신 그 평화와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자비에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대언한 자들을 그렇게 모욕하고 수치심을 안겼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선전포고가 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윗은 감정이 격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전쟁을 다윗이 일으켰느냐? 그렇지 않아요. 흥분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그 방구 낀 놈이 화낸다고요. 네? 한눈이 오히려 그 주변에 있던 아람국을 충동질해서 바로 이스라엘을 전쟁을 발발시킵니다. 그 결과 한눈은 대패하게 됩니다. 자신의 영토를 다윗에게 다 빼앗기게 되죠.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무슨 교훈을 얻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영에 속한 자의 삶의 방식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육에 속한 자의 삶의 방식의 극명한 대조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을 음해하고 해치려 하던 그 원수들을 복수가 아닌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배웁니다. 여기에는 경계가 없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이웃에 대해서는 어떤 경계가 없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목적과 뜻을 그는 시편 22편뿐만 아니라 그가 쓴 여러 시를 통해서도 이미 장차 오실 메시아의 뜻과 목적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랑과 은혜와 용서의 정치를 실현해 나갑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의 삶의 방식인 것. 반면 한눈의 모습은 어떨까요? 악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들도 자신처럼 악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의의를 베풀 리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웃에 대해서 악의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이웃들이 자신에게 선의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상의 큰 시험거리가 뭘까요? 그것은 나의 진심과 나의 선의가 하나님 앞에 혹은 사람 앞에 전달되었음에도 돌아오는 그 반응이 영 시원치 아니하고 내 마음에 차지 아니할 때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선의를 베풀어 받자다 라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돼요. 선의를 베풀어 받자다, 그래 소용이 없어 다 허황된 거야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제가 잘 아는 우리 교인 중 집사님 한 분이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제 차 타고 가다가 옆에 이제 동석한 자도 있었어요. 차 타고 가다가 그 오토바이가 하나 쓰러져 있는데 사람이 길가에 뒹굴면서 고통스러워하더래요. 그래서 아 이게 사고가 났구나 해서 그를 태워서 병원으로 옮겨줬어요. 옮겨주고 아, 잘 치료를 부탁하고 현대판 사마리아인이죠. 네. 이제 돌아서서 나오려고 그러니까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아 이보시오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가면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를 외치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의사, 간호사, 뭐 환자들 다른 어떤 사람들이 다 그 집사님을 봤을 거 아니에요. 오죽 뺑소니인 거구나. 네? 그 오해가 나중에는 잘 풀려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저한테 와서 합니다. 아, 집사님 그런 일을 만날 때는 조금 더 다음에는 심사숙고하십시오. 네?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목사님에 대해서 그런 말씀하시면 됩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또 그런 일이 있으면은 오해를 당해도 또 병원에 옮길 겁니다. 예, 그렇죠? 나의 선의가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열심과 진심으로 내가 선행을 행함에도 박수는커녕 오히려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일들도 종종 당하게 됩니다. 또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또 교회 내에서든지 저 사람은 시원치 않고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인데 뭔가 구린 사람인데 믿음이 가지 않는 사람인데 사기꾼 같은 성도임에도 얼마나 열심으로 더 왕성하게 봉사하고 사회적으로 더 봉사하고 또 재물도 많이 쌓아가는 일에 대해서 적지 않이 시험에 들게 되고 배합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문제는요 다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직 여러분들은 의와 진리와 거룩을 성실하게 파종을 하시고 경작하면 분명 하나님께서 그 삶에 상응하는 열매를 풍성히 채우시고 안기실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시라네. 세상은요 의와 진리와 진실이라는 것은 그 단어 자체는 힘없는 자들의 소유물이라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거기에 여러분 지지 마세요. 그런 소리를 듣더라도 물론 우리가 경작을 하다가 의로 경작을 하고 선으로 경작을 하다가 불의와 의심이라는 태풍으로 실패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격려와 칭찬과 영광은 더욱더 깊어지고 높아지고 커진다는 사실을 그 사실 앞에 우리는 힘을 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이 지금 뭘 하는지를 분별을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무슨 목적과 무슨 의도로 무슨 뜻을 갖고 이 세상에 오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솔한 마음을 그 진리를 아는 자들로 모여있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은 몰라요. 그러므로 진리를 아는 자로서 우리는 진리를 아는 자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이 세상 앞에 의와 진실과 거룩으로 표현해 내야 되는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복의 근원으로 세웠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대신하여 축복할 것이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대신하여 또 저주할 것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가 신경 쓰고 우리가 반응해야 될 전 삶의 내용이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선의. 의와 진리와 거룩을 열심히 파종하고 물을 뿌리고 김을 매주고 또 잘못된 피들은 뽑아주고 내 일에 충성하고 내 삶의 자리를 충성하게 지키고 채워나갈 때, 성도로서의 삶을 채워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와 상급을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점으로 우리는 힘을 얻고 격려를 받으시고 위로를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을 겁니다. 비아냥거릴 겁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사실은 있어질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칼을 뽑고 다시 같이 대항하여 싸운들 거기에 남는 내용이 뭘까요? 둘 다 파멸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그 역할이 뭐죠? 그것은 바로 다윗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궤와 법궤를 그 마음속에 두었다는 점과 또 그 말씀에 기초해서 너희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그가 충성을 다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고 또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의 삶과 방불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윗의 여정보다 더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이고 더 아름답게 축복하실 것이고 더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믿음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법칙을 이 세상 앞에 실현하고 실천하는 일에 더욱 충성하시고 더욱 열심을 다해 달려가실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복된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있어지고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친히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의 자리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더욱이 하나님 나라의 그 세워짐과 질서와 법칙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에 편만해 나가는 일에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세상은 우리를 여러 가지 것들로 힘들게 하고 또 죄의 유혹으로 조여오고 어렵게 하지만 그럴 때마다 진리 안에 서서 참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은총을 공개할 수 있는 참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일에 더욱 열심과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함을 받고 축복함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양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